민수기 17번 메시지 여정 두 번째. 앞의 메시지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주어진 안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그들의 출발하는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출발함. 민수기 10장 11절부터 36절까지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출발했으며 그들이 여정에서 어떻게 앞으로 나아갔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구름의 안내. 백성들은 구름의 안내에 따라 출발했습니다. 제2년 2월 제20일에 구름이 증거막 위로 떠올랐으며 이스라엘 자손들은 시내 광야로부터 여정을 출발했습니다. 12절 하반절은 구름이 바란 광야에 머물렀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모세로 말미암아 말씀하실 때 그들이 첫 번째로 출발한 것이었습니다. 출발의 순서. 14절부터 28절까지에서 우리는 출발의 순서를 갖습니다. 이 순서에 있어서 수두로 유다 자손의 진기가 앞장섰으며 그 군대대로 처음 출발하였습니다. 그들 뒤에는 또 다른 진이 아니라 게르손 자손들과 므라리 자손들이 따랐는데 이들은 레위인으로서 성막을 메었습니다. 그들 뒤에는 차례로 두 번째 진인 르우벤 진이 따랐습니다. 성물을 맨 레위인들인 고아진이 그 다음에 출발했으며 성막은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세워졌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의 진이 세 번째로 출발했으며 단 자손의 진이 모든 진의 후진으로 마지막에 출발했습니다. 사람을 신뢰함. 29절부터 32절까지는 모세가 나이와 경험이 많은 미디야인 그의 장인에게 함께 가기를 요청한 기록입니다. 장인은 거절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그가 광야에서 진 칠 곳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들의 눈이 되도록 함께 가기를 간청했습니다. 모세는 그의 장인이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어떤 사람도 개입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님께 그들의 신뢰를 두어야 했습니다. 모세가 사람을 신뢰했다는 이 서술은 다음 절들에서 사람의 인도와 법궤의 인도를 비교하기 위해 여기에 삽입되었습니다. 법궤,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 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인도. 10장이 남은 구절들은 법궤의 인도, 즉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분의 부활 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인도를 계시합니다.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의 산에서 출발하여 사흘 길을 여행했으며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들 앞에서 가며 쉴 곳을 찾음.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흘 길을 여행했음을 봅니다. 길은 포장되지 않았고 소들은 느렸으므로 수레로 하는 여행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들을 앞서가며 쉴 곳을 찾았습니다. 성막의 모든 다른 내용물들과 함께 제단, 진설병, 진설대, 등대 분향단을 포함하여 고아딘의 책임이었고 그들의 어깨에 메어야 했습니다. 고아딘은 르우벤 진 다음에 출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언약궤는 앞으로 나와 앞장을 섰습니다. 안내와 인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안내란 말은 구름과 나팔을 부는 것에 관련하여 사용되며 법궤에 대해서는 인도란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안내는 일반적이며 인도는 특별합니다. 구름과 나팔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러나 법궤는 백성들에게 일반적인 안내가 아닌 특별한 인도를 했습니다. 따라서 법궤가 인도자가 되었으며 앞장서서 쉴 곳을 찾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여행했던 40년 동안 200만 명이 쉴 곳을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울퉁불퉁하고 포장되지 않는 길 위에서의 긴 여정입니다. 우리가 이 울퉁불퉁한 길에서 여행하고 있을 때 휴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선주자이신 주 예수께서는 길을 여셨지만 길을 포장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울퉁불퉁한 길을 통과하셨으며 이제 우리는 이 길 위에서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쉴 곳을 필요로 합니다. 여기에서는 아무도, 심지어 연장자나 경험 많은 사람들도 우리를 도울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우리는 우리의 신뢰를 사람에게 두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법계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인도자이시므로 우리를 쉴 수 있는 합당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일반적으로 안내하실 뿐만 아니라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민수기 10장에서 참된 인도자는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모세조차도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법계는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특별한 방법으로 인도하였는데 이는 마치 작은 보트가 큰 배를 좁은 해협을 통해 항구로 인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법계가 살아있는 법계였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따라다녔던 그 반석 역시 살아있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생수를 공급하는 반석으로서 그들을 따르셨습니다. 법계이신 그분은 그들의 인도자였으며 앞장서서 그들을 위해 쉴 곳을 찾으셨으며 그들을 인도하여 그들의 여정 중 어려운 부분을 통과하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녀들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궤에 의해 인도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인도 직분이 신뢰하심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인도 직분은 감정이나 애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언약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그들을 좋은 땅으로 인도하시리라는 언약을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언약은 법궤에 두어졌으며 따라서 그 법궤는 언약궤라 불리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언약의 그리스도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언약의 그리스도이시므로 우리를 쉴 곳으로 인도하셔야만 했습니다. 여호와의 구름이 그들의 진에서 출발하는 날까지 그들 위에 있음. 민수기 10장 34절은 하나님의 구름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진에서 출발하는 날까지 그들 위에 있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법궤가 출발할 때의 모세의 말. 법궤가 떠날 때 모세는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적이 아니며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군대이며 그분의 사랑하시는 자들입니다. 사사기 5장 31절은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듬같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서 도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해가 힘있게 도듬과 같습니다. 우리는 숫자에 있어서는 작을지 모르지만 그분의 군대로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로서 여기에 있습니다. 법궤가 쉴 때 모세의 말. 법궤가 쉬었을 때 모세는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구절을 연구할 때 우리는 때때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들이 말한 것의 완전한 의미를 몰랐음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원칙을 여기에서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언급했을 때 모세는 법궤가 성육신된 여호와의 예표였다는 것이 분명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법궤와 여호와가 분리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가 법궤와 분리되었다고 느꼈을런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법궤가 멈췄을 때 그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한 말에 대한 논리적인 적용입니다. 그러나 모세에 의해 말해진 그와 같은 말에는 더 큰 의미가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런 말을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성경 전체를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그러한 선지자들의 말은 오랜 후에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0장 35절은 시편 68편 1절에서 인용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에서 바울은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승천에 적용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은 위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시편 68편 18절의 인용문에서 위로는 시온산을 말하는데 그것은 셋째 하늘, 곧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을 상징합니다. 시편 68편 1절은 법궤가 승리한 후에 하나님께서 시온산으로 승천하셨던 것은 바로 법궤 안에서였음을 암시합니다. 민수기 10장 35절을 인용한 시편 68편 1절은 이 시의 배경이 그 중심으로 법궤가 있는 성막 안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임임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예표인 법궤가 갔을 때마다 승리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 법궤는 의기양양하게 시온산 정상으로 올랐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승리를 얻으셨으며 의기양양하게 3층 천으로 승천하셨는지를 묘사해 줍니다. 따라서 민수기 10장 35절에서 올라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승천 안에서 3층 천으로 오르시는 것을 언급합니다. 이렇게 볼 경우 36절에서 모세가 말한 돌아오소서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을 언급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만약 35절에 일어나사가 그리스도의 승천을 말한다면 36절에 돌아오소서는 그분의 재림을 언급함이 틀림없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승천하심에 의해 우리를 남겨두셨으며 그분의 두 번째 오심으로 우리에게 돌아오실 것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큰 선지자가 말한 이 말이 전 성경, 특히 시편 68편과 에베소서 4장에 의해 해석되어야 함을 봅니다. 만약 그림 전체를 함께 두고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의 완전한 그림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법궤가 되기 위해 성육신 대신 삼일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법궤는 삼일성과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분의 인성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생활을 암시합니다. 법궤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말해줍니까? 민수기 10장에서 법궤가 일어납니다. 모세의 이해로는 법궤가 출발할 때 법궤 안에 체현된 하나님이 일어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4장에서 그랬듯이 시편 68편은 이 일어나심을 그리스도의 승천에 적용합니다. 시편 68편과 에베소서 4장에서 민수기 10장 35절을 적용한 것은 민수기 10장 36절에 있는 모세의 말이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을 언급한 것이었음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민수기 10장 35절에 있는 모세의 말에 대하여는 모세 시대에 한 번 적용이 있었고 하나님의 경륜적 계획 안에서의 또 한 번의 적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을 하러 나갔을 때 법궤가 싸우러 나갔습니다. 시편 68편에서 법궤는 전쟁을 하러 나아갔는데 승리를 얻은 후에 돌아와서 시온산 정상으로 갔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해석하여 그리스도께 적용했습니다. 그분은 첫째로 성육신 되심과 음부에 들어가심에 의해 내려오셨고 그 다음에 그분의 부활 안에서 음부로부터 땅으로 그리고 그분의 승천 안에서 땅에서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는 여전히 삼층천에 계십니다. 어느 날 그분은 돌아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을 언급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선지자가 말한 이 큰 말씀을 이해하는 길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부터 그분의 두 번째 오심까지의 하나님의 경륜의 완전한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